하나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신약 44, 4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그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그 옛날 얘기들이 좋아져서요. 오늘 또 약간 옛날 얘기 좀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교회가 그 박해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것만 아니라 뭐 교회가 믿음의 자유를 가진 이후에는 저쪽에 그 지금 아랍 쪽에 있는 이슬람들이 확장을 해서 유럽으로 쳐들어와서 교회들을 그 무너뜨리고 하는 바람에 또 박해를 받았고요. 나중에 종교 개혁 이후에는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기도 박해하기도 하고 나중에 개신교가 확장된 다음에는 서로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도 그 영국의 그 국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그 미국 땅으로 건너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도 캐톨릭이지만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이런 것들로 많이 죽었었고 우리 개신교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반대해서 또 박해들을 받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말씀을,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분들의 목숨을 바친 순교 덕분이라고 순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모두가 박해가 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킨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부류 같은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를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황제의 숭배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 313년에 로마에서 신앙의 자유가 그 생기죠. 그런데 그 직전에 서기 300년 안팎으로 해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황제 숭배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잡히는 대로 사자밥도 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손 팔과 다리를 잘라서 죽게도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뭐 적게는 3,2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 서기 300년 그 시절 로마가 지배하던 곳에 지배하는 지역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저도 놀랐는데 조사하다가 500만에서 700만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3,500명이 순교했다면 500만에 700만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0.01%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냐? 많은 분들이 생업과 재산을 포기하고 로마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것으로 피신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지리 답사 다녀온 터키 지역도 그때 피해서 모여서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지도 못하고 숨겨도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신앙 양심상 거리끼니까 황제 숭배를 하면 성지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가 있대요.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황제 숭배는 안 했지만 갖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에 숨겼던 사람들, 두 번째 믿음도 지키고 뭐 좀 섞여서 살았던 그런 분들. 근데 세 번째는 배교했던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배교한 사람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앙을 버린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배교자들은 동료 성도들이 그 바퀴를 피해 숨어 있는 것을 고발을 해요. 저쪽에 가면 그 황제 숭배 안 하고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잡히면 성도들이 처형당하는데 그 처형당한 일도 함께 해요. 죽이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성경이 굉장히 귀했는데 지금처럼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썼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불태운 일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모여서 함께 위로하며 뭐 그런 일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또 교회 건물도 가서 직접 부수는 어디가 교회인지 아니까 가서 부수는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초대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몇 명을 빼놓고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예수를 믿는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직자들이었죠. 성직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배교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일반 성도들이 배교를 해서 고발을 하면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성직자가 배교를 해서 고발을 해버리면 수십 명에 수백 명이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저는 박해가 만약에 온다면 순교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도 이렇게 장담하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순교한 거였지만 지금 물어본다면 글쎄요. 자신 있게 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 항상 박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기도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박해 없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요. 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양을 팔아서 목숨 부지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313년에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가 생겼죠. 예수 마음대로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려도 잡아가지 않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이제는 무슨 그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을 그 고백자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말이 단어가 좀 다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배교자들도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그리고 교회에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는 그 배교한 성직자들도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뭐 교회는 배교자들에게 그 일정 기간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등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중에 논쟁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 예배는 지금과 달랐어요. 지금 우리 특히 장로교 예배는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앞뒤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역자가 없더라도 뭐 장로님이나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옛날에 한국 교회들 보면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것들을 훈련받은 분이 아니지만 그 사역자가 없는 교회에 맡아서 말씀도 전하고 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당시 예배는 예전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기도가 캐톨릭의 예배를 보시면 알아요. 뭐 기도가 기도 순서가 막 주고받는 기도가 있고 성찬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기도문 읽고 성찬양식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쭉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집례하는 성직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직자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겨서 초대교회에서 313년 이후에 생겨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당하고 그래서 성직자도 없고 해서 배교한 성직자들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 중에 배교한 성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교한 성직자가 하는 집례한 예배를 드리면 어떨 기분인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허물었던 사람이 성내정과 기도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한 성직자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진행하면,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냐? 다 허물이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예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의 경력이 있는 성직자가 인도한데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주장은 대부분 배교했던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배교한 성직자의 집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무서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배교한 성직자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졌어요. 오히려 배교하고 교회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진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핍박받고 순교했던 분들보다 교회에서 더큰 힘을 가지고 더큰 소리를 쳤던 것이 사실이에요. 로마의 박해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의 절차는 거쳤지만 한국교회 신사참배는 아주 최근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회개했고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분들은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처음 학교 다니면서 그 신학교에 신학 제가 그 학부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아주 20대 초반에 이런 사실을 접했어요. 역사를 배울 때 우리 학생끼리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믿음 버리고 배신하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오히려 더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 학생들끼리 화도 나고 막 열도 받고 이런 적 기억이 있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얘기하면 안될 지금 나이 그 분위기인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일부에서 교회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바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했던 사람,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쩌면 우리의 이런 답답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이다 같은 대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아주 엄중한,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의 매주 한 번 이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듣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입으로 주여주여 하며 살았다고 통과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하나님과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와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새 쉽게 하는 말로 빨갱이 좌파 종북 이런 분위기가 나는 본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 보면 그런 말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심판의 주님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심판의 주께서 역사 최후의 순간에 재림하실 때 지금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심판의 주께서 오신 다음에 심판의 주 앞에 몰려나온 사람들을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오른편에는 양의 자리로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그리고 갈라서 두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주 앞에서 우리는 양의 자리에 서든지 염소의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뭐 소의 자리, 돼지 닭 자리 이런 건 없어요. 양의 자리와 염소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34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심판의 주님께서 먼저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디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35절 3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께서 배고파하실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그네가 되셨을 때 환대했었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이 들었을 때는 돌봐드렸고 옥에 갇히셨을 때는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소 자리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제가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심판의 주께서 왼쪽에 염소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소 자리에 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앞에 사람들은 뭐였죠?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뭐였죠? 복된 자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 어디죠? 지옥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후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께서 배고파하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고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벗었을 때 옷을 드리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영한 불,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이렇게 본문을 보면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의문도 생기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가? 우선 그 본문을 다 보고 또 얘기를 할게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다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이죠? 의인들은 천국 가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저는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보살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 같으면 입 다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의아해해요. 또 마찬가지로 44절 제가 읽을게요. 이번에는 그 아까 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라고 해서 마침 기분도 나쁘고 정말로 억울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돌봐드렸을 텐데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봐드리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과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심판의 주님은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40절과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나의 사적인 관계로만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사적인 관계만큼 나와 이웃, 나와 세상 같은 외적인 요즘은 또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사적인 관계만큼 나와 이웃, 나와 세상 같은 공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아까 우리 김말기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을 삼으시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 때문에 날마다 망해가는 썩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 구원, 내 한 영혼 구원을 받는 거 하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면, 그리고 옆에 살아 있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세상은 어찌든지 상관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내가 네 곁에 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은 줄 알았는데 내 삶이 결론적으로는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리고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부단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없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력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외초부터 구원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작은 자들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려는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냐,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본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저도 교회 다닌 지가, 저는 뱃속에서 다녔으니까 50년이 넘었네요.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만난 듯이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내 삶으로 스스로 입증하면서, 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사랑의 교실 장애인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가르치면서, 그리고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막 손들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막 얘기하죠. 예배드렸어요,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또 번쩍 드는 친구들이 돼요. 수영이 민재 딱 손들고 강국이 화장실 갈 때 도와줬어요, 그러면. 또 여자친구들은 그 유니스라는 친구 화장실을 도와줬는데 유니스 도와줬어요, 얘기하고, 또 봉근이라는 친구는 스티브 밥 먹는데 도와줬어요, 얘기하고, 기특하죠. 예, 그래요.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강국의 모습으로 네 앞에 갔었는데, 내가 유니스 모습으로 네 앞에 갔었는데, 내가 스티브의 모습으로 네 앞에 갔었는데 너희들이 잘 섬기더라, 고맙다, 그러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교회가 다시 배신하고도 교회가 다시 세워졌을 때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도 공개적인 참회 없이 교회에서 평생 그 대접받으며 살다 돌아가셨던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민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병든 자, 홈리스, 뭐 마약쟁이, 장애인 이런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부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써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나게 해주시옵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써 또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김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래야 영영이 영원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